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8월 14일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에서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일본의 바람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방송 녹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약 2년 만에 실시된 이번 공동 공개 방송 녹화에서는 마쯔이 카즈미 히로시마 시장 및 유자키 히데이코 히로시마현 지사의 납치 피해자를 격려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공개되었고 특정 실종자 가족 등의 공개 메시지 녹화가 진행되어 특정 실종자 와다 유스케 씨의 삼촌 하야시 켄 씨, 특정 실종자 사사키 카오루 씨의 남동생인 사사키 마사하루 씨가 출연했습니다. 또 공동 공개 방송 녹화의 후반에서는 납치 피해자의 구출을 바라는 라이브 콘서트가 있었고 히로시마 현지에서 히로시마 쇼요 고등학교의 취재학단이 출연해 연주를 선보였으며 가수 야마토 씨, 우사미 유미코 씨, 사야 씨가 출연해 각자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동 공개 방송 녹화에 수록된 메시지 중에서 특정 실종자 가족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정 실종자 와다 유스케 씨의 삼촌인 하야시 켄 씨의 메시지입니다. 와다 유스케의 삼촌 하야시 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내각 관방 납치 문제 대책 본부 사무국과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 그리고 히로시마시 히로시마현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유스케의 어머니인 와다 도모코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만 3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으로 동생인 제가 납치 문제 해결에 관한 운동을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스케는 20년 전 5월 7일에 갑자기 회사에서 결근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회사에 3개월 연수를 마치고 정식으로 채용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 마침 시골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하고 5월 6일에 여기 히로시마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결석 같은 것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개근상도 받았습니다. 유스케는 차를 매우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자동차부에 들어가서 공업고등학교 자동차부의 부장으로서 서일본의 리토로 몇 킬로 킬로를 달릴 수 있을까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자동차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있던 아이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츠비시 자동차가 설립한 나고야 오카자키 쪽에 있는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한 뒤에 고향의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스케는 어떻게 해서든 큰 도시로 나가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유스케 어머니가 그럼 가까운 히로시마라면 허락하겠다고 해서 히로시마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자동차에 알루미늄 쉘 같은 거를 제조해서 부품을 만드는 히로시마시 니시쿠 이노구치에 있었던 주식회사 파스토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3개월 연수를 받고 정사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종 뒤에 유스케 어머니가 몇 차례나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좀처럼 연결이 안 되고 또 조사회의 이시아라 간사님께서도 회사에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만 연결이 안 됐는데 그러던 사이에 회사가 폐쇄되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회사를 다니셨거나 뭔가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접수대에 두고 왔습니다. 꼭 그런 정보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전화번호도 써있고 이시하라 간사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떠한 정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카 유스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와다 유스케, 엄마랑 동생들을 좀 살려줘.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여동생 토시코는 남편하고 아이들 셋이랑 열심히 살고 있는데 큰딸이 올해 대학에 들어갔다. 둘째 여동생 쇼코는 4년 전에 서일본의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서 고생을 좀 했는데 올 2월에 같은 자리 마비초에 작은 집을 지어서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너가 살았던 집에 너 방은 그대로 있단다.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돌아와다오. 이어서 특종 실종자 사사키 카오루 씨의 남동생 사사키 마사하루 씨의 메시지입니다. 미요시 시에서 온 사사키 카오루의 동생 사사키 마사하루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사사키 카오루에게 형 이 말을 안 불러본 지 벌써 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버지, 할머니, 형, 저 이렇게 네 식구였지요? 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형을 알고 있는 식구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웃들은 세대가 바뀌면서 친척들조차 형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집 주위의 논도 44년 전 포장 정비에서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 옆에 있던 큰 소나무도 오래전에 말라버려서 없어졌습니다. 단지 유일하게 오지조 사마마는 지금도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98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5분 전에 손바닥에 카오루라고 쓰시고 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형이 너무 걱정돼서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었던 거지요. 여기저기 절이나 신사에 형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한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당장 돌아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사는지 안부를 알고 싶습니다.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무사히 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사하루.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제가 살고 있는 도쿄는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가을은 학생, 군인 등이 추수에 동원되는 바쁜 계절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회식 문화에 대해 저희 채무가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비즈니스의 일환으로서 거래처의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캐주얼한 것부터 대접하는 공식적인 것까지 회식의 등급은 다양합니다. 또한 회사 동료를 격려하는 의미의 회식을 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북조선에서의 회식은 공장에서 식재료를 준비하여 그것을 직원들에게 분담하여 직원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만 일본에서의 회식은 음식점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저는 회사의 회식에 참가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몰랐던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최근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일에 맞추어 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를 끝낸 종업원들을 격려하고 단계를 도모하기 위해 회사가 회식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회식에는 가족들도 참가할 수 있어 더욱 즐거웠습니다. 회식 장소는 와규 불고기점이었습니다만 한국 전통 요리도 있었습니다. 와규 불고기는 부위에 따라 사용하는 소스도 달라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한 메뉴에는 한국 음식인 상추와 나물도 있었는데 한국 음식이 처음인 회사 동료도 있어 제가 상추에 고추장과 불고기를 넣고 먹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회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간부의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하는 풍습이 있습니다만 이번의 회식은 그러한 특별한 자리는 없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와규 불고기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저희들은 사전에 예약한 카라오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북조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즐거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카라오케점에는 흥취를 돋구어주는 역할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만 국적도 다양하였습니다. 직원들은 타이, 필리핀, 몽골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각자 모국의 노래와 춤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동료들은 북조선 출신자인 저에게 북조선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노래의 검색을 하니 놀랍게도 북조선 노래가 몇 곡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심장에 남는 사람을 불렀습니다만 이 노래는 북조선에서도 체제 찬양적인 것이 없고 인간적인 내용의 노래로서 한국 등에서도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인을 만나거나 외국 음악 등의 정보에 접한 사람은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되는 등의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북조선에 있었을 때 의문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살면서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의 법무성이 설명하고 있는 인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를 확보하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혹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권리로 태어나면서 가지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안정된 사회를 체험함으로써 주민들이 외국 문화를 접하면 국가가 위험해진다는 북조선 당국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을 극도로 경계시키는 국가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가라오케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인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또한 일본의 회식 문화는 회사 동료들과의 친목도 쌓을 수 있고 일에 대한 열정도 생겨 작업 능률도 오르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며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일본의 회식 문화와 같이 인생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회식 문화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조선에서는 8월 29일 날에 30일 날에 이틀 동안 제6자 로농 조기금 성원회의란 그런 회의가 개최를 되었습니다. 거기서 좀 주목을 좀 우리가 했었던 것은 조영원 씨, 조영원 단중원 전직국 사무위원이 오래간만에 한 달에 말에 등장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영원 씨는 7월 28일 날에 김정원 전비서가 의답을 좀 방문했었을 때 동행을 좀 했었고 그때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는 한 달 동안 조영원 씨의 동전을 한 것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조영원 씨 좀 머리 아프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가능성도 생기고 또한 뭔가 문제를 좀 만들고 숙청되었던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문까지 나오고 주목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로농 조의금 성공회의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없을 것이라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그것까지 지금은 조영원 씨의 돈전에 관해서 제목으로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역시 그 정원 씨나 가까운 미래에 조선노동당 제일 비서랑 그런 신설로 된 포스트에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목을 좀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2021년 1월 달에 제8차 노동당 단대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개정되었던 당 규약에 좀 다르면은 북조선이 단 제일 비서라는 그런 새로운 포스터, 새로운 좀 주의라는 것은 좀 신설을 좀 했었습니다. 이 그 당 규약의 좀 그 개정에 관해서는 북조선은 아직은 좀 컴퓨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2021년 봄에 남북 간에 친서 교환을 좀 했었던 시기에 한국의 그 내용을 좀 전달을 뗐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그 개정된 규약, 당 규약의 내용을 좀 한국 쪽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비슷한 포스가 생겼던 것은 틀림없이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은 당 제일 비슷한 그런 역할이 당 전 비서의 대리인을 좀 되겠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중요한 포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제일 비서란 포스는 콘세기였습니다. 아직은 누구라도 좀 주임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정세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거기에 누가 주임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원 씨는 그 가운데서도 제일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영원 씨는 그 작년 발자단대회에서 대빠딱으로 좀 되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단정한 전직급 사무위원이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조영원 씨의 동향한 것은 좀 보면은 역시 그 앞으로 조영원 씨는 김정은 씨의 대리인 그것은 그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그런 것은 크게 시사한 것도 있는데 하나는 이후로 진리나라의 제8기 제9급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조영원 씨는 김정은 씨 대리로 혹시 사회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했었던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6월 8일 날에 단중앙의원의 제8기 제5차 정원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정원회의부터 보도상의 소요라는 것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김덕훈, 조영원, 최정회, 박전정, 류현철 그런 그 소요로 좀 보도가 되는데 그전에는 최정회 씨가 좀 제일 위에 있고 최정회, 조영원, 김덕훈, 박전정, 류현철 그런 그 별로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바꿨던 것은 중요한 것이 김덕훈 전리가 오라갔다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고 최룡식과 최룡식과 조영원 씨의 좀 위치 그런 것은 좀 역전되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영원 씨가 지혜를 빚어들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는 다시 한번 당 주정 의원의 정원회의가 있을 것인데 거기서 조영원 씨가 지혜를 빚어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영원 씨라면은 제일 비서가 되고 전 비서 대리인가 되더라도 북서선 권력에 좀 중심이 크게 생겼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따르면은 좀 재롱회 씨가 만약이 제일 비서로 되었다면은 역시 북조선의 권력에는 중심이 크게 생겼다고 그런 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 조영원 씨라면 그런 인상이 줄 가능성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생각해도 역시 조영원 씨가 제일 비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